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챔버까지 쫙 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챔버도 우리 예배 섬김팀 파트네요. 우리 예배 방송, 우리 새벽 섬김, 드라마 뮤지컬, 통역 챔버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한번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정영근 지휘자님, 우리 김보경 반주자님 감사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중간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와 승객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다들 살아났죠. 바울을 호송하고 온 백부장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인수인계하고 나서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많고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은 또 클리어하게 또 바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서 보면은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30절에 의하면 바울은 시위대에게 넘겨져서 처음에는 영내 감옥에 있다가 곧 군영 밖에 셋집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비록 연금 상태였지만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많은 그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당시 또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하고 죄수를 하나로 묶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 한 명은 24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냥 바울과 어쩔 수 없이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바울을 감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꼭 육체의 포로였지만 역으로 바울을 감시하던 군사들이 복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보통 바울이 한 도시에서 며칠만 스쳐도 그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데 바울이 자기 옆에 꼼짝없이 묶여있는 로마 병사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뒀겠어요? 그리고 바울을 상담하러 오는 저 수많은 성도들을 앞에 두면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성도한테 얘기하지만 옆에 있는 로마 병사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할 수 없이 묶여있는 분들은 다 전도 대상자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회사,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그때 전도를 받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던 로마 백부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복음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고 확 변한 사람들 중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영광급 장교들이. 그래서 사실 나중에서 알게 되지만 복음이 가장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 로마 군대입니다. 그래서 300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천 황제가 들어섰을 때도 별 반발이 없었던 것이 군대가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복음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제곱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오늘 내가 두 사람 전도하고 그 두 사람이 또 한 달 만에 두 사람씩 전도해서 계속 배가해 나가면 몇 년도 안 돼서 한 민족 전체가 수백만이 전도된다는 제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은 다 작게 시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바울한테 하루 종일 묶여가지고 CS 1대1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사들이 어떻게 됐겠는가. 매일 윤번제로 병사를 바꿨으니까 한 달에 30명입니다. 아,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구금 상태이긴 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죠. 17절에 보니까 어저께 본문에 보니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했잖아요. 바울이 이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소식이 전해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지도층 유대인들을 미리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로마에서 복음 전도하는 데 이 장애 요소를 사전에 미리 제거하고자 했던 거죠. 항상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보면 그 도시 유대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로마에는 큰 도시니까 한 7개 정도의 회당과 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제 우리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만난 로마 유대인들에게 제가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복음의 핵심을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어저께 그 설교 어투를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정중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유대인들한테 많은 핍박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미리 이제 선수를 친 거죠.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변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랐어요. 훨씬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그 배우셨죠. 그 바울이 오기 전에 그 글라우디오기아 그 추방 사건이 있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추방당했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뉴스에 굉장히 좀 잘 못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선입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이야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반발이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더라. 참 이 말이 보니까 그것도 희한한 말이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막 싸웠다는 얘기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거지 바울을 막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에 열심히 선교에 매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포인트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우리 책임이지만 그 전해진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까지 신경 씁니까? 아, 내가 아무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서 막 전도의 의욕을 잃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실 것이다. 그걸 볼 수가 있죠. 30절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꼬박 2년 상태를 2년을 로마에서 이 셋집에서 감옥 아닌 감옥에서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우스 프리즌 가정집을 그냥 임시 감옥으로 쓰는 거죠. 이때가 AD 61년, 63년 정도 때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상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밀려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으니까 로마의 감옥은 항상 죄수들을 수용할 감옥이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일정이 결정될 때까지 재정 능력이 있는 죄수들은 밖에서 새빵을 얻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새빵을 얻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새빵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교대로 나와서 바울을 지킨 거예요. 우리 로마 병사들은 뭐 바울의 그 뭐 이제 제자로 등록한 거죠. 수업료도 안 내고 개인 전도가 아니더라도 뭐 사람들한테 얼마나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겠어. 23절에 보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서 많이 왔다는 사람들은 주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30절에는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말은 한 명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터치를 주었다, 제자 훈련을 시켰다, 복음을 전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보내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다이렉트리 전도를 못해도 항상 새벽에 병원 오픈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병원의 음악을 듣고 우리가 접대하는 그 사랑을 보고 나의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기를.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열리면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정말 차가운 돈이 오고 가는 냉정한 사업의 세계지만 모든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하기 전에 이분이 내가 사업하는 모습 보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보내지는 사람들을 한 명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전에는 바울이 자기 발로 부르티도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는 미결수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한 군데 픽스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 내가 못 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한 장소에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2년이나 걸린 거죠. 우리는 바울에 대한 재판이 왜 2년이나 지체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고소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돼서 마침내 무죄를 받고 석방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왜 2년이나 걸리게 하셨나? 그 당시 바울은 이해를 못했겠죠. 좀 답답했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사 학자들은 바울을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로마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리더들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죠. 그때 그 유명한 또 바울이 또 밤에는 놀았느냐,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그때 썼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때 썼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다 그때 쓴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오늘날 모든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론의 아주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책들을, 기독교 교회론과 실천신학의 뼈대가 되는 주옥 같은 성경들이 이 2년 동안 지체되는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죠. 저희들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로마에서 바울이 갇혀있던 지하감옥이나 그보다 좀 사정이 나은 이 새집 감옥 이런 것들도 가본 적이 있는데 조명도 잘 안 들어오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낮에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저녁 때는 바울이 병이 있어서 안 그래도 눈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데 떠듬떠듬, 어떨 때는 뭐 누가가 구슬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희미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쓴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돼 있잖아요. 미결수 신분으로 감금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 못할 때는 핑계가 몇 가지로 뻔합니다. 바쁘다, 나 건강이 안 좋다,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시간 관리를 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주옥 같은 성경은 바울이 LED 조명 밑에서 챗GPT 써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몸으로 이걸 하나씩 써서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CS 가르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큰 뿌리를 잡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사람. 그래서 갇혀 있어서 못 갈 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열정은 환경을 가리지 않죠. 30절에 보니까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시키는데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끊임없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외롭게 그 셋방을 이 말씀 공부하는 장으로 바꾸었고 기도처로 바꾸었고 책 쓰는 서재로 바꿨어요. 그렇게 2년을 사역해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나중에 기독교 역사의 근간을 세우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는 못 움직이는 장애우라고 해도 그 병실이 바울처럼 저런 사용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3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이 얼마나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합니까? 눈치 보며 비굴하게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이면서도 담대했고 거침이 없었다. 거침이 없었다는 말은 정말 with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뭐 이렇게 남겨두는 게 없었다는 거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냥 사도행전이 뚝 끝나버리죠. 그런데 바울의 불같은 복음 전도 여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2년 뒤인 AD 63년에 바울이 이제 풀려나고 그때부터 또 마게도냐를 비롯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그 전도 여행 코스도 참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소원했던 당시의 땅끝 로마 제국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지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저 이태리 저쪽 이 서쪽 끝까지 그 어딥니까? 그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가 저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그때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가 땅끝이었어. 그냥 거기까지 간 거였죠.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선교지 자기가 개척했던 걸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AD 66년에 다시 투옥돼서 그 다음에 이제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할 때도 1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마지막 옥중서신으로 쓰고 하늘나라 갔죠. 사도행전 29장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는 것은 이 사도행전 29장을 바울의 후배들인 우리가 써가야 되기 때문이죠. 아마 바울 선배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다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바울의 이 부탁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가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 그렇게 실천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아있는 50년도 안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정말 밀도 있는 시간 관리를 하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기 위해서 바울 같은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시간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바쁘다, 돈 없다, 환경이 안 된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불꽃처럼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